네, 오늘로써 우리가 로마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서 20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글들을 볼때 사도 바울은 사랑과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것, 복음을 다른 가르침과 썩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들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단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실은 그것이 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사학을 배워야 했고 누구든지 수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정치적 영향력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현란한 말로 화려한 말로 속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로마 교회에서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노니 아멘. 로마 교회에서는 이미 순종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은 악한 것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과 섞이지 말고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바울의 글들을 볼 때, 바울의 글들은 바른 복음이 바른 삶을 가지고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복음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지혜롭다는 것은 오히려 당시 상황을 볼때더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이며,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며, 사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는 권면은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파라볼라나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파라볼라나이라는 칭호의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칭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전염병에 전염이 될까봐 부모도 자녀를 버리고 자녀도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이러한 칭호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파라볼라나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라고 했을까요? 왜 성도들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고난의 길 가운데로, 사랑의 길 가운데로 몰아붙였을까요? 그 정답은 우리가 본문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주제들입니다. 5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적대하는 외부 세력인 사단이 결국 멸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승리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경인 창세기는 이 시작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출입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문은 항상 밤이 되면 빗장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침입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 외부 세력이 완전하게 멸망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서 이제는 그 적대 세력이었던 사단까지 완전한 멸망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바로 이러한 복음을 소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신실하게 잘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어떠한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단락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과 16장 26절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구조에서 한 가지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말을 우리가 예언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를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든 이방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돌아와서 그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지상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은 잃어버렸던 자들, 이방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며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복음, 곧 왕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까? 왜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까? 현실은 초대교회의 현실은 로마가 지배하는 것 같고 로마 황제가 우리를 적대하는 것 같고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공격해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약하거나 약한 복음이 아니라 왕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바로 왕의 복음. 이 왕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강건하기를 소망한다, 경건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누리고 이 왕의 복음을 소유했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하기 소망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복음임을 잘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시고 또한 이 왕의 복음을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것임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이 사회를 다스리는 논리가 왕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견고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